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명절 때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었냐면 작은 집에서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그 족보를 한글화 작업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문으로 되어 있겠죠. 한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를 조금 보내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나서 갑자기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는 평소에 족보에 관심이 없거든요. 크게 뭐 이 족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구나. 어르신들은 생각보단 그 족보에 대해서 되게 조금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족보가 중요할 수 있듯이 성경에서 나타난 족보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도 족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신년이 돼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족보죠. 마태복음 1장 딱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에게서 다말을 낳고 쭉 낳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족보가 마태복음만 나올까요? 예, 다른 곳에서도 족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어쩌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도 이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를 쭉 리스트업을 해보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해보고 오른쪽에는 역대상 그리고 또 룻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족보를 리스트업을 쭉 해봤는데 저는 어느 정도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족보의 차이점이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점은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한 각 성경의 저자들은 이 차이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족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제가 표를 준비해봤는데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표 1을 먼저 볼게요. 표 1을 좀 보시면 나오나요? 네. 좀 작게 나올 텐데 제가 왼쪽에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썼고요. 가운데는 마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구약에 나타난 족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룻기에도 등장은 안 하지만 77번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은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 아담의 자손은 누구죠? 셋이죠. 세대 족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대 자손은 에노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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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중심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대략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누가복음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마태복음도 충분히 이 족보를 쓸 수 있었지만 마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다음 표에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쓰여졌었던 이성전기 문헌이라고 하거든요. 이성전기 문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요. 족보를 사용할 때 그 위는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누가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그 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열했던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표를 볼게요. 두 번째 표를 보시게 되면 왕정 이전 시대 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베레스 그렇게 하면서 쭉 나옵니다.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죠? 7번에 보게 되면 람을 낳고 했었을 때 그 누가복음과의 차이점은 한 세대 정도는 스킵했다 정도만 보이죠.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게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스킵한 세대도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스킵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3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14번 보니까 다윗왕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대까지. 그 다음부터 다윗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보시게 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과 그리고 마태복음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기까지는 또 누가복음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을 가게 되면 많이 차이가 나요. 다윗왕을 낳고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한 번만 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좀 작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굴 낳았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낳았어요. 마태복음 기록을 보게 되면, 구약 기록을 보게 되면, 아, 솔로몬이 낳았구나. 그 다음에 솔로몬이 누굴 낳았고 쭉 나오겠죠. 그래서 그 여고야까지 나옵니다. 여고야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등장을 하지만, 희한하게 누가복음은 솔로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단을 이야기해요. 나단. 나단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단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에요. 나단, 그러니까 다윗 자손하면 솔로몬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나단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단은 그 맞다다를 낳고 맞다다는 맨나를 낳고 그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가 솔로몬 때, 다윗 이후부터 조금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근데 중간 정도 보게 되면 7번에 요람은 나왔는데 요람은 많은 세대가 지금 스킵을 했죠.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스킵을 한 거예요. 마태가. 왜 마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스킵을 했을까요? 중요한 사람만 넣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가 볼 때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스킵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킵을 하고 15번째에 여고냐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짧게 짧게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왕정시대 이후를 보게 되면요. 이후에도 스엘디엘을 낳고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같은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차이점은 많이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것은 아나니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이 없죠. 이때부터는 어떤 것이 되냐면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암흑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은 어디서 다시 만나냐면요, 맨 마지막 예수를 낳았다. 예수인은 누구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누가복음은 요셉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셉까지는 이어져요. 예수를 낳았다고 여겨지는 요셉이고 그 위는 헨리요. 헨리지만 마태복음은 그 위에 있는 아버지를 야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한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족보가 사뭇 다를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본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족보표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상세히 하나씩 다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짧게 이 상이한 점을 말씀드리고 성령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초창기 때 한국교회가 백몇 년 전에 그 성경을 맨 처음 딱 받아들였을 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마태복음 1장을 번역할 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번역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그 당시 살았었던 사람들에게 족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양반들은 좋아할 수 있었지만 양반이 아닌 사람들에게 족보라는 표현을 썼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이 족보라는 표현을 세계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표현으로서 지금까지 읽고 있다 정도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다마라를 낳고 하면서 마태는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족보를 요약해줘요. 친절하게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나왔죠?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요. 네, 그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14대일까요? 한번 카운트 해보시면 이게 좀 차이점이 생길 거예요. 14, 15, 14로 보이죠. 네, 한번 카운트 집에 가서 해보시면 돼요. 14대, 15세, 14대. 그런데 마태는 어쨌든 간에 14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14대라는 표현이 왜 굳이 17절에서 이 표현을 썼을까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살아갔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히브리어를 보통 많이 썼잖아요. 유대인들이 쓸 때 그때 그들이 쓰는 언어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숫자는 알파벳이었어요. 알파벳이었기 때문에 14대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똑같이 여겨지는 단어가 있어요. 연상되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다비드라는 단어예요. 다시요. 다비드. 한번 펴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시면 알파벳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렙, 그 다음에 바프, 달렙인데요. 알파벳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레벳, 김멜, 달렙. 달렙이 몇 번째 있죠? 네 번째이기 때문에 4예요. 달렙, 해, 바프. 바브는 몇 번째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있죠. 그러니까 달랩, 그 다음에 밥, 다시 달랩 하게 되면 4, 6, 4가 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14가 바로 다비드다라는 느낌으로써 이게 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14대요라고 쓰여졌었을 때 그때 당시 성경을 읽었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연상할까요? 바로 다비드를 연상했다라는 거죠. 이 다비드는 그때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요약하자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제일 부강했고 강했고 평안했었던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다윗 시대였잖아요. 다윗 시대 때는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정말 좋았었던 시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행복했었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어게인 다윗 시대를 많이 기다렸었던 거죠. 다시 다윗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시대가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솔로몬까지는 이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비드. 다윗이 그만큼 중요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매우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왕을 좀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왕가를 족보로서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다비드가 중요한 중심의 인물의 족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구약을 읽다 보면 다윗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이 계속되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을 통해서 다윗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예언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구약에 대한 성취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의 성취를 가장 근거 있고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족보인 거죠.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가 그 족보를 여기 첫 장에 딱 넣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설명하면서 쭉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사람 쭉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마태가 처음 족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리하자면 그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측면. 다윗이 중요했었는데 가장 부강했었던 다윗왕을 그리워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그 예언,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설적인 게 마태복음 족보는 그렇다면은 잘 나간 사람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됐잖아요. 악한 사람 다 빼고. 그런데 족보를 보게 되면 잠깐 이해되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여인들 다섯 명도 소개가 되고요. 외부인도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악하다고 평가된 사람들도 소개가 되어져요. 그만큼 그런 그 족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 마태복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정리하자면 유대인의 왕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마태복음 첫 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마태복음처럼 첫 장에 기록하지 않죠. 어디에 기록하냐면 오늘 본문인 바로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3장에 가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3장에 소개했는지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만 볼게요. 그 마태는 1장 족보를 소개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통치했었던 왕을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헤롯 안티파스와 그 다음에 안티파스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헤롯 아켈레오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헤롯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1장이 끝나자마자 2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범위가 좀 더 넓은 거죠.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또 수리아 지역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큰 로마가 있으면 그 로마의 종속 국가인 시리아, 그 수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했었던 거예요. 다시요. 로마가 수리아를 통해서 수리아 안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의 통치자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뉴라는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3장에 가서 다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그 다음에 디베르 황제가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소개로 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범위가 좀 더 넓은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아니고 그리고 디베르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군지를 소개하고자 족보를 뒤에 놓은 거죠. 네. 먼저 소개를 하고 진정한 왕은 진정한 평화의 왕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쓴 거잖아요. 데오빌로가 그때 당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아우구스투스 아니면 디베리우스였어요. 근데 충격인 거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신의 아들은 디베르도 아니고 아우구스투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그걸 증명하고자 이 족보를 3장에 배열을 합니다. 그 한 개 한 개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인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디베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시대였던 거죠. 그게 보편적인 시대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장에 배열을 하고요. 2장까지 배열을 하고 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 족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다른 족보와 달리 거꾸로 올라가는 형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가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구약의 성경들은 족보의 최종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었을 때 당시에 되게 중요한 문서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중에 하나가 에스라 사서라는 그 서가 있거든요. 그때 이성전 시기에 쓰여졌던 매우 중요한 문서예요. 그거를 제가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그것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스라서 사서인데 에스라 사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까지 즉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에서가 나왔고 쭉쭉 나오면서 그리고 세상의 끝이 뭐 에서고 세상의 시작은 뭐 그 야곱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라 사서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 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족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누가는 아브라함 위는 대라고 대라 위는 나홀이고 하면서 76번까지 그거를 쭉 이끌어가요. 76번까지 쭉 이끌어가서 아담까지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향식 족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쭉 올라가 상향식 족보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냐면 38절에서 딱 찍고 다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38절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예요. 이게 어떻게 끝났는지 보는 거예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만이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그 누가는 수신자인 데우빌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사용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수신자인 데우빌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사용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힌트가 나옵니다. 데우빌로라는 가카라는 사람은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아무리 뒤져봐도 가카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은 한 세 분 정도밖에 없어요. 뭐 벨릭스 가카, 베스도 가카 정도만 되는 거죠. 그 정도면은 로마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치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표현을 데우빌로 가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렇다면 데우빌로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 로마인이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데오스와 필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데우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근데 데우빌로 가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쓰는 거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데우빌로에게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을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걸까요? 어렴풋이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냥 되게 좋았던 분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을 넘어서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내가 따르고 있었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혼란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데우빌로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이 족보를 사용했는지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족보가 소개되기 전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동그라미 쳐보시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디에서 소리가 났다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족보가 시작이 되어져요. 뭘로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로 시작된 그 족보는 뭘로 끝이 나요?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누가 증명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먼저 증명을 하셨고 두 번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두 번 딱 맞은 거죠. 그러면 두 번째만 맞았냐?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가 끝나자마자 누가복음 4장이 연결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은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처음 시험과 마지막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맞아요. 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지막 시험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시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세례를 통해서 하늘로서 소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두 번째, 이 그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뭐가 끝이 난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이제 전제가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데우빌로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또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요약을 해서 4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부터 쫙 읽어보세요. 끝장까지 읽어보시면 읽고 몇백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 글자로 쭉 짜서 만약에 정말 중요한 걸 요약하라,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아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라, 저한테 요약하라고 하게 되면 이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된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하나님 제자 도운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지막 장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혜택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우구스투스와 디베리우스가 주는 혜택이 더 크지 않나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족보를 활용합니다. 이후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세요. 제자를 세우시고 그 가르치는 장면으로 전환되는데요, 끝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은 사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보단 성령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성령, 거룩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의 가치,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데오빌로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께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 대신 예수님의 성품을 버려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 또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해야 될 행동인 거죠. 오늘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는 이걸 가져야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너는 이거를 취득해야만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용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한 말씀은 오늘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가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세워주셨고,